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미디어 인터뷰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아주 정교하게 그 세팅된 방송국의 뉴스룸 같은 곳 아닐까요? 토크쇼 세트장이라던가?
네, 맞아요. 마치 엘리베이터 피치처럼요. 딱 5분, 길어야 뭐 한 10분 안에 아주 가장 자극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확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고도로 정제된 답변만 딱 받아내고 바로 다음 코너로 숨가쁘게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모든 게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고 단 1초의 빈틈이나 침묵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사실 방송의 기본 문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전파를 타는 시간이라는 게 곧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아, 돈이죠.
네, 그래서 오디오가 비거나 대화가 약간 산으로 가는 건 그 거의 방송사고나 다름없는 일종의 죄악처럼 여겨집니다.
맞아요. 죄악이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차를 우연히 얻어 탔는데 그 운전자가 목적지도 없이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직진만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우, 처음 한 10분, 20분을 엄청 뻘쭘하겠죠?
진짜 뻘쭘하죠. 날씨 얘기도 다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결국 서로 지쳐서 그 쳐놓았던 방어벽이 스르르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속마음, 심지어 본인도 몰랐던 깊은 이야기까지 막 털어놓게 되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번 심층탐구가 바로 이 목적지 없는 3시간의 자동차 여행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미션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파헤칠 자료가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렇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코리아 베스트, 그러니까 The American Newspaper에서 발행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The Joe Rogan Experience 영향력 구조 분석이에요.
아, The Joe Rogan Experience. 보통 우리가 줄여서 JRE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팟캐스트가 뭐 돈을 많이 벌었더더라 이런 가십성 성공 비결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정보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홍수 속에서 어떻게 마이크 하나 달랑 놓인 방에서 수다를 떠는 한 명의 진행자가 미국의 거대한 전통 언론 네트워크에 맞먹는, 아니 어쩌면 그 의제 설정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거대한 정치적, 문화적 인프라가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하는 작업이거든요.
와, 인프라라고까지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비즈니스 기획자이시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마케터이시든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셔도 좋고요.
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엄청난 아하 모먼트를 선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기존 방송의 엘리베이터 피치하고 이 쇼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비교했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요.
사실 기존 미디어의 절대적인 생존 법칙은 무조건 짧고 굵게, 지루할 틈을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틱톡이나 쇼폼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맞아요. 1초 만에 넘겨버리는 시대니까요. 손으로 깨부수고 2시간에서 3시간짜리 아주 길고 때로는 진짜 지루할 정도로 느슨한 대화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먹히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이 나오는데요. 역설적으로 그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지루함이 무기가 된다고요?
네. 이 장시간 노출이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심리적 화학작용이 있거든요. 리포트가 제시한 10개의 성공축을 보면 그 중심에 진행자 캐릭터하고 장시간 대화 포맷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 캐릭터와 포맷의 결합이요?
네. 이 쇼의 진행 포지셔닝을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진행자의 본업이 코미디언이자 격투기 해설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나 유력 정치인, 뭐 억만장자 기업가가 게스트로 딱 나왔을 때 절대 자기가 아는 척을 하거나 전문가 행세를 하지 않아요.
아, 약간 오히려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의 위치로 쑥 내려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호기심 많고 때로는 좀 엉뚱한 일반인처럼 끊임없이 원초적인 질문을 막 던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요?
전문가가 막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대화 흐름을 뚝 끊고, 잠깐만요, 그거 무슨 뜻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바로 대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게 진짜 엄청난 장치네요. 사실 우리 청취자 입장에서는 게스트가 어려운 말을 하면 속으로 저게 뭔 소리야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그렇죠. 멈추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진행자가 대신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전문가처럼 막 가르치려 들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들은 너도 방금 저게 궁금했는데
진행자가 내 마음을 읽고 대신 딱 물어봐주네 하면서 강한 심리적 동일시를 느끼게 됩니다.
야, 그거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이게 10분짜리 인터뷰가 아니라 무려 3시간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긴장해서 정해진 답변만 하던 그 딱딱한 게스트들도 한두 시간이 넘어가고 진행자가 쓱 맥주 한 잔을 건네거나 농담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장 해제되겠네요.
네. 결국 자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공간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듣는 청취자 역시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왜 친구들 술자리에 옆에 딱 앉아있는 듯한 그런 강렬한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친밀감이라는 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게 전 이 리포트에서 제일 무섭더라고요. 2026년 1분기 에디슨 리서치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주간 팟캐스트 소비자 기준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JR이에요.
네, 압도적이죠.
이게 단순히 호스트가 유명인이라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퓨 리서치 센터의 2023년 데이터에서도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단순한 정보 습득용이 아니라 일상의 동반자로 소비한다고 분석했었거든요.
네, 일상의 동반자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3시간을 함께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일부분을 아예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미디어 학계에서는 이걸 준사회적 친밀감, 그러니까 패러소셜, 인티머시라고 부르거든요.
아, 준사회적 친밀감이요?
네. 오디오는 그 시각 매체하고 달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잖아요. 출근길 운전대 앞이라든가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는 주방 같은 곳에서요.
저도 맨날 설거지할 때 듣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의 가장 개인적인 일상 루틴 속에 3시간 동안 오직 목소리로 존재하게 되면 뇌는 이 진행자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로 착각하게 됩니다.
뇌가 착각을 한다고요? 와.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신뢰 자본이 쫙 쌓이면 나중에 그가 어떤 광고를 하든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하든 의심의 장벽이 현저히 낮아진 선태에서 그냥 훅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거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는 메커니즘은 완벽히 이해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쇼가 좋고 진행자가 친근해도 매일 혹은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 무거운 3시간짜리 풀버전을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 하는 점이에요.
아, 현실적인 장벽이요?
네,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진입 장벽이 이렇게나 높은데 어떻게 이 쇼가 그들만의 리그에 고립되지 않고 미국 전체의 문화를 막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약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벽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리포트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여섯 번째 성공 주기, 바로 클립 경제, 클립 이코노미와 플랫폼의 분업화 전략이거든요.
클립 경제요?
네. 방금 질문하신 대로 3시간짜리 영상을 통째로 누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JR이는 그 3시간을 덩어리째 그냥 툭 던져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대화 속에서 나오는 가장 폭발력 있는 발언, 아니면 엉뚱한 농담, 뭐 논쟁적인 철학적 질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30초에서 90초짜리 짧은 동영상, 즉 쇼폼 클립으로 수십 개씩 잘게 쪼갭니다.
아, 쇼폼으로 아주 예쁘게 재가공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막 뿌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완벽한 미끼가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무심코 휙휙 넘기던 사람들은 그 30초짜리 아주 자극적인 클립에 훅 걸려듭니다.
알고리즘에 뜨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클립을 보고 나면 대체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 아니면 와, 이 게스트가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거나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아, 그래서 본편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 순간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3시간짜리 본편을 굳이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롱폼의 그 묵직한 깊이하고 쇼폼의 날카로운 확센섬이 서로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멱살 잡고 캐리하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한 거네요.
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그 플랫폼 전략 진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스파티파이가 이 쇼를 독점 계약으로 가져갔죠.
네, 그때 뉴스 엄청 났었잖아요.
맞아요. 당시 팟캐스트 전쟁에서 이건 마치 대형 방송국이 올림픽이나 프리미엄 스포츠 중계권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독점하는 것과 같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AP 보도에 따르면 최대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단연 파트너십 갱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JRA가 스포티파이 독점을 풀고 애플, 애마존,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로 배급망을 전면 개방해버린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2억 5천만 달러면 하나로 수천억 원인데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놓고 독점을 포기했다고요? 그건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대체 왜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그게 겉보기엔 손해 같잖아요. 하지만 리포트는 이를 고도의 영향력과 광고 재고 극대화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영향력 극대화요?
네. JRA 같은 이런 슈퍼 IP는 한 플랫폼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성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독점은 고정팬을 가두는 데는 아주 좋지만 새로운 문화를 장악하고 외연을 넓히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아, 갇혀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은 각 대형 플랫폼들의 특성을 아주 낱낱이 파악해서 아예 역할 분업을 시켜버립니다.
역할 분업이요?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본편 전체가 올라가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의 축적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충성 팬들이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아늑한 공간이죠.
네, 3시간짜리를 듣는 안방 같은 곳이네요.
맞아요. 반면 유튜브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검색과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신규 유입 창구예요. 에리슨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간 팟캐스트 청취자의 무려 33%가 오디오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거든요.
33%나 유튜브로 본다고요? 와.
네. 비디오가 결합되면 인물의 표정이나 미세한 제스처라는 아주 강력한 맥락이 더해지니까요.
몰입감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짧은 클립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른바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핍니다. 마지막으로 그 논쟁이 막 너무 뜨거워지면 뉴욕타임스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걸 주워 담아서 기사화하죠.
아,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전사회적 의제 설정? 그러니까 어젠다 세팅이 딱 완성되는 거군요.
완벽하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JRE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된 한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절대 아니네요. 오히려 유튜브, 스포티파이, 틱톡이라는 그 거대 IT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자기 비즈니스의 부품처럼 막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 위에 올라탄 거죠.
내가 본편을 안 듣고 피한다고 해도 결국 내 타임라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쇼가 만들어낸 세계관에 강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진짜 촘촘한 그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내리는 아주 중요한 명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의 플랫폼은 그저 지나가는 배급 파이프라인일 뿐이다. 진짜 핵심 자산은 대체 불가능한 신뢰, 대화의 고유한 맥락, 그리고 그 어떤 언론사보다 먼저 유력 게스트를 앉힐 수 있는 접근권이다. 이렇게요.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가 권력이다. 이거네요.
네. 독립 제작자가 거대 테크 플랫폼의 권력 우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미디어 역사상 아주 희귀하고 중요한 사례인 거죠.
아,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막 수천억 단위의 자본이 오가고 거대한 제국이 된 비즈니스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바로 논란입니다. 어떻게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고 이른바 브랜드 세이프티에 목숨을 걸죠. 투자자하고 광고주 눈치를 무조건 봐야 하니까요.
당연하죠. 논란 한 번이면 광고가 싹 다 끊기니까요.
근데 이번 자료를 읽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 쇼는 논란을 피하려고 막 사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 그 자체를 브랜드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연료로 삼아버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자료의 중간 챕터들을 보면 이슈가 지나온 그 지뢰밭 같은 논란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백신 관련 발언이라든가 과거의 특정 인종적 표현 사용 문제, 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적 발언 등등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브랜드였다면 그냥 즉각적인 캔슬, 그러니까 퇴출을 당할 만한 사안들이죠.
맞아요. 회사 문 닫아야죠, 그 정도면.
2022년에 엑시오스의 심층 보도를 보면요. 당시 스포티파이 내부가 얼마나 아수라장이었는지 잘 나옵니다. JRA의 코로나19 관련 콘텐츠 때문에 의료계에서 막 거센 비판이 일고 심지어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스포티파이에서 내 음악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와, 플랫폼 입장에서는 진짜 식은땀 났겠네요.
네. 결국 플랫폼 차원에서 부랴부랴 해당 컨텐츠의 주임은, 즉 애드바이서리를 딱 붙이고 정보 허브로 링크를 연결하는 아주 곤혹스런 조치를 취해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2024년 재계약 당시 AP 보도에서도 대놓고 JRE는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효자이자 동시에 경영진에게 반복적인 두통을 안겨준 진원지다, 이렇게 묘사했을 정도니까요.
그니까요. 외부 비판 막 쏟아지지, 유력 인사들은 보이콧하지, 플랫폼 CEO가 직접 나서서 땀 뻘뻘 흘리며 해명해야 하지. 어휴, 이 정도면 보통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이나 TV쇼였다면 당장 광고주들 다 도망가고 바로 그냥 폐지수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엄청난 논란과 막대한 평판 리스크가 JRE를 파괴하지 못했을까요? 파괴는커녕 오히려 이슈의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진화시킨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아니, 논란이 커지는데 쇼가 더 단단해진다고요? 그거 너무 반직관적인데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리포트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듭니다. 첫째로, 그 수많은 주류 언론의 비판 기사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매일 수백만 달러어치의 무료 마케팅 효과를 낳았어요.
아,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버린 거군요?
네. 안 듣던 사람들도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난리야 하면서 찾아와서 듣게 만들었죠. 그리고 둘째로, 외부의 공격을 받을수록 기존 팬덤 내부의 결속력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팬덤이 더 뭉쳤다고요?
네,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호스트가 위선적인 기득권 미디어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일종의 전우회 같은 서사가 형성된 겁니다.
와, 밖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등과 등을 딱 맞대고 방진을 짜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일련의 과정이 JRE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류 엘리트 기관이나 빅테크 기업의 검열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3시간짜리 성역이라는 대한미디어로서의 위치를 아주 굳건히 박아버린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지점이네요. 사실 요즘 엘리트와 기득권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진짜 극에 달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죠.
네, 경교하게 편집되고 팩트체크를 거친 3번짜리 뉴스보다 비록 틀린 말을 할지언정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3시간짜리 잡담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투명하고 진짜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반엘리트 정서라는 파도에 아주 정확히 올라탄 거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거나 섣불리 따라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리포트의 저자들도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경고요?
네. 이 분석이 결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자극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싸워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논란은 분명히 막대한 평판 비용과 초기 광고주 이탈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발생시키거든요.
맞아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이거 어설프가 따라했다간 그냥 그날로 회사 문 닫아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JRE가 살아남은 이유는 논란을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그 엄청난 불길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방화벽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굳건한 청취자와의 신뢰 자본, 팬덤의 그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무적, 자본적 방어 구조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뼈대가 있었군요.
네, 그런 탄탄한 뼈대 없이 논란만 일으키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자폭행위일 뿐입니다.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아무런 방어구도 안 입고 무작정 화제성만 노린답시고 불길로 뛰어들면 뭐 단련되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죄더미가 되고 말 테니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팟캐스트 쇼의 거대한 생태계를 쫙 해부해봤는데, 저는 당장 내일 출근해서 기획회의를 해야 하는 마케터분들, 혹은 본인만의 브랜드를 좀 키워보고 싶은 크리에이터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거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현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자료 후반부에 우리 같은 실무자들을 위한 전략적 교훈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거대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인의 스킬로 축소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네, 축소 적용이 핵심이군요.
첫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주제보다 포맷 자체를 자산화하라, 이겁니다.
포맷의 자산화요? 그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컨텐츠를 기획할 때 이번엔 어떤 핫한 트렌드를 다루지, 아니면 얼마나 몸값 비싸고 유명한 사람을 섭외하지, 이것부터 고민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게스트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JR이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어떤 규칙, 어떤 분위기 속에서 대화할 것인가. 이 방식 자체가 바로 핵심 경쟁력이에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와도 그냥 뻔한 질문 오게 던지고 마는 흔한 인터뷰라면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확실히 안 보죠. 유튜브에 널렸으니까요.
네. 게스트의 유명세는 며칠이면 휘발되지만 대화의 고유한 결이나 분위기, 즉 이 포맷은 영구적인 여러분만의 지적 재산권, IP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보다 우리 브랜드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무대를 설계하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대 설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클립을 요행에 맡기지 마라 해요.
요행에 맡기지 마라.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편집자한테 알아서 재밌는 부분 30초짜리 몇 개 좀 뽑아주세요 하는 건 완벽한 아마추어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찔리는 분들 많겠는데요.
이들은 이미 카메라가 켜지기도 전부터 이 긴 대화 속에서 어떤 문답이 쇼펌으로 잘려나가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타벽할지 아니면 어떤 구절이 논쟁을 딱 유발할지 미리 앵글을 계산하고 대화의 동선을 유도합니다.
와, 기획 단계부터 클립이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네, 본편이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아늑한 집이라면 클립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을 낚아채는 아주 정교한 미끼로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터지는 바이럴을 그냥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산의 지점을 대화 속에 미리 촘촘하게 심어둔다는 거네요. 치밀하네요, 정말. 그럼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팁이 있나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내 운명을 100%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청중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구축하라 이겁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요?
네, 유튜브나 틱톡의 정책은 진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미디어 권력은 플랫폼 화면에 표시되는 구독자 수 같은 그런 허수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 직접 메시지를 쏠 수 있는 이메일 리스트 아니면 자체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은 그냥 톨게이트일 뿐이고요. 최종 목적지는 무조건 여러분 자신이 통제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와, 오늘 대화를 쭉 따라와 보니까 처음 가졌던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JR이는 그냥 말재도 좋은 사람이 운 좋게 마이크 켜고 수다 떨다가 대박난 케이스가 절대, 절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아주 고도의 비즈니스입니다.
쇼펌 클립이라는 미끼로 알고리즘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낚아채고 3시간짜리 롱펌의 밀실로 탁 데려와서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다음에 어떤 외부의 논란이나 타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팬덤을 완전히 요새화시키는 정말 이제 소름 돋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신뢰 깔때기, 즉 트러스트 퍼널, 이자 현대판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끝판왕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아주 명쾌하고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룡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꼽자면요. 결국 이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권력의 이동이요?
네. 과거의 대중을 움직이는 권력은 방송국의 주파수 허가권이나 신문의 엄청난 발행부수, 즉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에서 나왔죠. 하지만 이제 그 권력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반복 청취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개인 단위의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자본에서 신뢰로 넘어왔군요.
네. 제도권 언론들이 1분 1초 단위의 속보 경쟁에 매몰되고 팩트체크에 덫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JR이 같은 대한 미디어는 오히려 맥락을 길게 설명하고 아주 깊은 친밀감을 제공하면서 대중의 머릿속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진행자가 어떻게 미국, 아니 전 세계의 정치와 문화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진화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단순한 장시간 포맷의 비밀부터 플랫폼을 무슨 체스말처럼 부리는 분업전략, 그리고 논란마저 활활 연료로 태워버리는 역설적인 생존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구조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목적지 없는 3시간의 자동차 여행이라는 비유를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막 무장해제되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여정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약간은 도발적이고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앞으로 이런 1인 크리에이터나 개인의 채널이 전통적인 거대 뉴스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제 설정 능력을 갖추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쏟아지는 정보의 피로감 속에서 결국 각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 귀에 가장 친근한 목소리 딱 그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 세계관 안에만 머물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다 함께 공유해야 할 공통된 진실이라는 것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게 될까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출퇴근길에 혹은 운동하시면서 가장 신뢰하며 기꺼이 일상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바로 그 목소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지적탐구도 오늘처럼 항상 새롭고 때로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쨍그랑 깨트려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